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오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북 쌍방이 오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화는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5일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사법당국이 동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북한 어부 87명을 다시 나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오늘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연해주 국경경비대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연해주 인근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소형어선 11척과 선원 87명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선박에서 조업장비와 불법으로 잡은 오징어 4,000마리를 압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은 또 같은 기간 침몰하던 북한 소형 선박 26척에서 선원 174명을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해주 국경경비대는 나포한 선원들을 인근 항구로 이송해 조사한 뒤 곧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오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포함한 중국 지도부와 장쩌민,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어떤 힘도 중국의 근간을 흔들 수 없고 중국 인민의 발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설 말미에는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의전차량에 올라 광장에 도열한 군 장병을 사열했습니다. 이어 예포 70발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공군 F-15K 전투기 두 대가 오늘 분쟁지역인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한 F-15K 전투기 4대 중 2대가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도 초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직접 만나 치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전투기의 독도 초계 비행에 항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일본 방위성과 외무상이 이날 오후 주일 한국대사관 담당 무관과 공사를 각각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릅니다.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은 오늘 홍콩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수만 명이 이날 홍콩 도심에서 반중국 구호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진출에 맞서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 고무탄, 그리고 공포탄을 쏘며 시위대에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지 병원 당국은 이날 시위로 15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 현지 TV방송은 한 사람이 가슴에 실탄을 맞고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미국 민주당 하원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씨에게 어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 외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는 소환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문건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줄리아니 변호사 측에 통보했습니다. 소환장에는 우크라이나 측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신저, 이메일 기록 등도 요구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을 접촉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오는 10월 5일 미북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해 미디어 채널과 인적 교류를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오는 5일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오늘 1일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북 쌍방이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북한 측 대표들이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미북 관계의 긍정적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담화는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담화 협상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은 지난 9월 9일에 담화를 내고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고정민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5일에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지난 9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만간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 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볼튼 전 보좌관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시아 내 전략 지정학적 변동, 미국과 한국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순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10일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 아래 움직인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strategic decision that Kim Jong-un is operating through is that he will do whatever he can to keep a deliverable nuclear weapons capability.
또 북한이 현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very good, very troubling reason why there's no more testing of nuclear weapons for the moment or of long-range missiles. Is that North Korea has in its judgment.
따라서 이 같은 실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Testing of shorter 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we've seen in recent months doesn't give us any reason.
볼튼 전 보좌관은 기동성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얼마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 있지 않다고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대북 협상에 차질을 빚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역사를 돌아봤을 때 북한이든 이란이든 확산 국가에 제재 완화 등 경제적인 혜택을 줄 경우 해당 국가들로서는 그로 인한 혜택이 소량의 핵무기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history, whether it'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or Iran, is very clear that the economic kick to the proliferator.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발사할 여유는 있고 자국민을 위해 음식 살 돈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re's a world out there that's ready to fall sucker to that kind of argument. Even now.
볼튼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ilitary force has to be an option.
볼튼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쟁을 억지시키는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한반도 전술 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와 군사력 규모에 걸맞는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우리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current plans to return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루드 차관은 3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을 묻는 마크리 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의 질문에 이미 20년 전에 철수됐다며 현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권고할 만한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나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와 군사력이 상당히 발전한 만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한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가 무르익고 있다며 협상을 다음 단계로 가져가 계속 관여하려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한 당국은 양국 정부의 훌륭한 지원 아래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마감 시간 내에 타결해왔다며 이번에도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We've always found a way to finish in time and with the kind of good backing.
한편 루드 차관은 한국 정부의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다른 분야에서 한일 갈등이 있더라도 미, 한일 세 나라의 상호 방위 통합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미국의 역할은 한일 간 이견을 해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루드 차관은 미한일 삼각 공조는 한반도를 넘어를 볼 필요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역내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연설에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루드 차관은 대통령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직접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며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의 핵심 역할은 미국과 동맹 방위의 군사력과 억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협상 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외교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공공 외교 정책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위해 미디어 채널과 인적 교류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루세노프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는 미국 공공외교정책의 효용성을 설명하면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He escaped to China and eventually made his way to South Korea and got an education. Well, now he's currently a Fulbrighter at a university here in the district.
루세노프 부차관보는 30일 워싱턴의 헤리티지 대단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외교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탈북민이 현재 워싱턴의 한 대학에서 갈등 분석과 해결에 대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인 한반도 갈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풀브라이트 장학 제도가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장학 제도를 통해 탈북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미국의 정책 목표 또한 달성하는 예를 보여주면서 미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겁니다. 미셸 가이다 국무부 글로벌 공공정책국 차관보는 이날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노력을 언급하면서 기존 미디어 창구에 더해 창의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remains a challenge. North Korea is an example. I'd say some other countries, GEC, tackles this challenge as well. But you have to be creative and think.
가이다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유입 방안을 묻는 VOA의 질의에 여전히 도전으로 남아 있는 문제라며 국무부 산하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가 이를 다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채널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 더넷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 부조정관은 이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더샘 부조정관은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적들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실패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악성 영향 국가로서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위협이 무기와 관련된 전통적 영역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불량국가 또는 운둔국가,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국가 등으로 불리며 멀리 있는 지엽적 위협으로 간주됐습니다. 이후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크게 진전되면서 미 본토에 대한 실제하는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은 어느덧 물리적 군사력을 넘어 정보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악성 영향 국가군에 포함됐습니다. 악성 영향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개념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을 훨씬 정교하고 광범위한 악영향으로 인식해가는 변화는 지난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추진되어 온 법안들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 미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총괄기관인 해외 악성영향대응센터를 국가정보국장실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클로브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 정부와 요원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미국인들을 오도하는 광범위하고 정교한 영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보 전쟁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지난 8월 말 북한 등 적국의 악성 행위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구성의 독립위원회를 미 의회 산하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크리티컬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에 명시된 악성 영향은 주로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음해 행위를 의미합니다. 크리티컬 액트는 악성 영향의 정의를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영향, 그리고 무기를 사용한 재래전이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 지원의 무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상하원 정보위는 지난 7월 중순 승인한 정보당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정부의 미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센터의 대응 범위를 북한, 중국, 이란까지 확대한 겁니다. 북한이 이런 악성 영향 우려국 반열에 오른 건 위협이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정통적 영역의 군사적 위협에서 더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건데 사이버 위협이 대표적입니다. 크리스 벤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VOA에 북한이 이런 위협으로 분류된 이유는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ve used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이런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과거 미국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적이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은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사태 등 주요 해킹 사건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북한 등 적국의 이런 악성 영향에 관한 미 정부 대응 방안을 반영한 법안이 최소 4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미북 협상의 성공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한 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김성 북한 대사가 미국의 6.12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사는 3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 관건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북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의 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지 정책에 매어 달리면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는데 기인됩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연말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시정연설을 상기시키며 미국이 북한과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마주앉아 포괄적 토의를 할 용의를 표시했으며 미북 협상이 기회의 창이 될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할 계기가 될지는 미국에 달렸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이 이중적 형태에 기인됩니다.
이어 북한을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한 간 군사 연습은 상대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군사훈련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자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To 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김정은에게 이란처럼 잠재력으로 가득한 북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이행하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이는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성추 유엔 북한 대사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북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성추 유엔 북한 대사의 발언이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민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 협상에 나오라는 일종의 경고로 미북 대화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을 결국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책임 전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미국 때문이다.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빨리 태도를 바꿔 결단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한테 일종의 하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썽을 일으키는 거가 트럼프의 재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니까 빨리 결단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박 선임 연구위원은 실무 협상 재개 전까지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협상 재개 이후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앞서 나온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보단 확실히 실무 협상에 비중을 뒀다며 북한이 실무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이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이를 받지 않을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미국이 입장 변화가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 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심지어는 존 루드 그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도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전체 기본적인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바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무협상이 지금 나와도 뭐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이런 담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한국 외교부 고위 관료는 VOA에 미북 간 현재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우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하는 반면 북한은 큰 틀이나 방향성 없이 단계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유엔 대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자꾸 이제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촉구하는 것 같아요.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지난번에 얘기한 영변 그거 받아들이라는 얘기 같아요. 북한이 좀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나오려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일단 미북 협상이 연루돼 시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를 약속했고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겁니다. 곽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년 4월 15일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이 야심차게 하여튼 추진을 준비하고 거의 100만 관광객을 뭐 유치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 분위기를 안 만들어가면 사실 그 원산에 또 누가 가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내년 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고 이래 맞춰서 보면 뭐 연말이라고 제시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연말을 앞두고 지금부터 해서 서로 좀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카드를 좀 가지고 나오라는 그런 마지막 압박이자 기사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미북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초조해진 북한이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북한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매각 처리하면서 다른 나라에 억류된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을 풀어주거나 선주와 합의해 폐선 처리했는데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같은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외 자산을 처리한 사실상 첫 사례입니다. 특히 미 재무부나 국무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인 미 검찰과 연방수사국의 주도 아래 조치가 취해진 건 과거에도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심지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몰수 소송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 판매를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경매를 통해 이 선박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몰수 소송 제기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소유권이 정리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 중인 다른 선박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가장 많이 억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부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북한 선박에게 유류 제품을 넘긴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머호와 코티호에 대한 출항 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탤런트 에이스호 혹은 신성아이호를 억류했습니다. 이어 카트린호, 피파이어니어호와 DN5505호 등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6척에서 7척을 억류해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상당수는 와이즈 어네스토와는 정반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파이어니어호에 대해선 선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뒤 풀어줬고 카트린호와 코티호 등은 폐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카트린호의 경우 선주가 접안 비용 등 비용 증가를 우려해 선박 폐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한국 언론들은 이 선박의 고철 처리 후 각종 비용을 지불해 실제 남은 돈이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통째로 압류해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북한 정권의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미국 정부의 조치와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실제로 카트리노의 선주는 도영시핑이란 회사로 알려졌는데 이후 도영시핑은 카트리노의 폐선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후 또 다른 소유 선박 DN5505 운용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DN5505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벤츠 차량 두 대를 한국 부산항에서 옮겨 실은 뒤 북쪽을 향해 출항한 뒤 이후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다시 한국에 입항한 선박입니다. 따라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두 차례나 저지른 회사의 선박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폐선 처리한 선박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DN5505는 탤런트 에이스호와 함께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선박입니다. 물론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이들 선박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되는 수순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DN5505 등 문제의 선박들이 운항 과정에서 미국 달러를 사용했다면 와이즈 어네스토처럼 미 사법부 차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와이즈 어네스토 역시 북한 석탄을 운반했다는 혐의와 함께 미국 달러를 이용해 선박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몰수 소송에 대한 소장에 명시됐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B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loading the ship, that is selling fuel to the ship, that is, you know, selling insurance to the ship.
선박의 하역 작업이나 주유를 하는 회사, 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모두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꼭 선박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와이즈 어네스토가 최초 싣고 왔던 석탄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석탄은 와이즈 어네스토가 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직전인 지난 4월 베트남 회사가 선주로 있는 동탄호에 옮겨 실렸습니다. 이후 동탄호는 첫 목적지였던 말레이시아와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 선주의 회사가 있는 베트남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채 현재 6개월 가까이 공해상에 떠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BOE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오토 원비어나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이 석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르면 동탄호에는 299만 달러 상당의 북한 석탄이 실려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의 핵심은 정확한 북한 핵물질 비축량을 파악하고 의심시설에 대한 접근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건너뛰고 정상 간 대화에 집착하는 북한의 핵신고를 압박해 미국이 확보한 정보와 비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자 협상이 유리하며 악화된 한일관계 복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를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안을 언급한 뒤 결국 단계적 비핵화 수순을 따르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Well, I mean,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kind of acceded to North Korea's interest.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보다는 잘해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고 여기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우선 액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적틀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육자회담이라고 부를지 말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는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국을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도록 만드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이 한국에 무례한 말을 쏟아내는데 동맹인 미국은 그런 말을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던 장본인으로서 새 단계적 조치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Well, what we did was to shut down the Yongbyon facility. We disabled it. We got
과거 우리는 영변 핵시설 폐쇄에 집중했습니다. 시설을 불능화시키고 국제 사찰단을 파견하고 냉각탑을 폭파시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물질은 영변 시설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북한은 제2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게 됐고 고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역량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그저 대화가 아니라 비핵화 진전이라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단 하루의 여유도 줘선 안 됩니다.
그럼 실무 협상에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비축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Well, the stockpile of plutonium. We don't know what the stockpile of uranium is, but the stockpile of plutonium suggests that they have enough plutonium.
북한이 우라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받아내야 합니다. 2007년 북한은 영변 원자로에서 이루어진 플루토늄 생산 기록을 우리에게 넘겼고 이를 통해 꽤 명확한 수치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물질이야말로 핵심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고 평화조약 등 전반적인 미북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물질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내놓으면 미국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까?
Well, declarations are often a declaration of not only nuclear materials but also
신고라는 것은 단순히 핵물질뿐 아니라 진정성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른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관련 정보를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고한 핵물질 비축량이 우리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면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우리는 북한의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니다. 2008년 북한은 그들이 신고한 장소에 대해서만 사찰을 허용했을 뿐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장소에 대해서는 접근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실무 협상에서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추가 회담을 갖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미한 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이 한국 대신 일본, 호주, 인도와의 관계를 훨씬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추세로 평가하십니까?
The idea of this sort of four-party process that is India, Australia, US and Japan has been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이라는 4자 체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전 세계에서 한국과의 동맹을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한일 간 우호 관계는 미일 관계와 미한 관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간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 개념을 갖고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물론 미군 당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수많은 심각한 문제가 동북아시아라는 밀집된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문제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일 문제는 이렇게 악화될 필요도 없고 장기화돼서도 안 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게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So many times I had these problems with Japan and Korea. I had them in the middle of the six-party.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서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필연적으로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므로 이 문제가 더 깊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두 나라는 훨씬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해군력을 제공하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북한 등 많은 안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 외교 당국자들은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문제가 문서함의 바닥이 아니라 맨 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비핵화 협상의 우선 절차와 미 한일 관계의 현 주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카니 기자였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참석해 동료 전우들의 넋을 기리면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 행사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터키 등에서 온 유엔 참전 용사 33명과 가족 등 77명이 초대됐습니다. 80-90세 고령이 된 노병들, 참혹했던 전장에서 숨진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미 해병대 병장으로 참전했던 헨리 쉐이퍼홍은 장진호 전투에 참가했다가 총상을 입고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혹한의 겨울 미국 전쟁사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 중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 2주 동안 벌인 철수작전을 성공시키고 중공군을 돌파하며 큰 타격을 입혔지만 미군 병사들도 4,500여 명이나 희생됐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원이었던 도널드 리 메이슨홍은 참혹했던 한국을 눈부시게 발전시켜준 한국 국민들과 자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Look what you've done to accomplish. People here is inspiring to the world. I couldn't be more proud and humbled than I am right now.
30일엔 참전 용사들을 위한 만찬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주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평화와 자유, 민주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Tonight we honor the sacrifices and dedication of those who answered the call for peace, freedom and democracy of Kapchi Kapshida.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미군 출신의 월터 쿠자와옹은 한국 방문을 마무리하며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Don't walk behind me. I may not lead. Don't walk in front of me. I may not follow. Just walk beside me and be my friend.
앞도 뒤도 아닌 옆에서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달라고 쿠자와옹은 말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 등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일 다시 본국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 씨 부부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이 가족을 위한 터전이 될 수 있을지 뿌리를 내릴 만한 곳일지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조지아주 닭고기 가공 공장에서 영주권 취득 조건이었던 1년간의 필수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테네시주로 옮겼고 그곳에서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8일 동안 미 대륙을 달렸고 알래스카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 용접 기술자 자격증까지 갖고 북극까지 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 다시 돌아온 조지아주에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가시지 않은 새 집에서 말입니다.
집을 이제 고르시고 사시는 기준이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는 학군을 많이 받죠. 학군. 저도 또 미국에서 한 2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학군을 또 많이 버시길래 저도
아이들에게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적잖게 발품을 팔며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미국 올 때부터 한 게 애들 교육하는 면에서 부가 같이 돈을 벌 거냐, 애들이 클 때까지 그 엄마의 손을 조금 더 이렇게 엄마의 보살핌을 더 받을 거냐, 그거는 지키려고 제일 처음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지키고 있고.
애들 교육을 마지막 애들 성인 될 때까지는 교육에다가 집중하고 성인 다 되고 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국에서 살 계획입니다.
3년 정도는 걸려야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적응하는 거나 이게 이제 좀 편안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3년쯤 됐는데 어떠세요?
자기는 어때요?
나는 아직도 약간 언어적인 문제가 좀 이제 가서 살다 보면 이제 부딪히면 1, 2년이면 다 뭐 약간 사람들 막말로 두께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되게 영주권이 있는데 뭐 가가지고 뭐 뭐든 뭐 타겠어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언어가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끔씩 힘들어 나 가끔 그렇게 힘들 중요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될 때가 뭐 알아들을 때는 아 뭐 대충은 알아듣는데 이게 뭐 소리 특히 집 관련 그거 할 때지 이런 거 할 때라. 뭘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는 뭐 알아듣는 건 아,
생각보다 언어의 장벽이 높은 걸 느끼며 사는데요. 그래서 종종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이 미국은 어떠냐 나도 가볼까 말을 던지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시킨다고 말하는데요.
했을 때 친구들이 뭐 미국이 어때 뭐 나도 갈까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지 말라고 그냥 한국에 더 살기 좋다고 너네는 더 좋은 데 가서 지금 사니까 그런 소리 하고 그런데 너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영어를 해도 갈 수 읽고 쓸 수 있으면 와도 된다고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여기 오니까 내가 설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운전도 못해가지고 진짜 보복되면서 진짜 신랑한테 진짜 싸우면서 겨우 운전 배워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지만 그래도 처음 가는 데는 되게 아직도 약간 야 무섭고 언어적인 부분만 내놓으면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언어 문제 향후 미국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영주권은 이제 받으셨으니까 시민권 신청하실 건가요?
신랑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해야 돼. 다른 공식 서류 거기 할 때 아직도 한글로 된 한글 이름 있잖아요. 그걸로 된 그 이름으로 자꾸 쓰여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5년 딱 되면 시민권으로 바꾸면서 저는 이름 안 바꾸고 애들 이름은 영어 이름 지금 쓰는 이름에다가 미들네임은 한국 이름 그대로 놓고 막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사모님께서는 미국 시민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직 시민권 따려면 영어도 또 잘해야 해요.
문제가 그거였구나.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약간 조금 지금은 아니지만 약간 애들 다 키우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요. 네, 마음 편히 어디 가든지 막 생각이나 뭐 어디 가기 전에는 항상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무슨 학교를 간다든가 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 거냐 내가 미리 준비하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신랑 보고 우리는 애들 다 대학 가면 한국 나가면 안 돼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미국에 두고 싶으세요?
네.
애들이 원하는 만큼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아직까지는
아 이제
가고 싶어 해요? 한국에 좋아하고
초등학생인 큰 딸은 여전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지만 아이들은 미국 시민으로 살게 할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번 참관 같은 거 학교 수업 참관을 갔었거든요. 애들 이렇게 쫙 일렬로 선생님 바라보고 다다다다다다다 앉아서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돼. 여기는 그때 가서 보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학교 어때? 그냥 토론하는 식으로 뭐 그게 좋다고 저쪽 한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을 해야 됐었는데 여기는 자기 생각 뭐 토론을 해서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예.
학교 그때 가서 보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거 저 스테이츠보로에 있을 때 학교에 가니까 책상이 한국 책상처럼 착 앞으로 쫙 돼 있는 게 아니고 둥글게 돼 있어가지고 아 이랬네 싶었어요. 그룹으로
그러기에 언어에 대한 압박감은 늘 있지만 터전을 잡은 미국에서 계획도 세워봅니다.
언어만 해결이 되면 저는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언어만 해결되면 저는 직장도 가지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약간 영어가 조금 더 되고 하면 이제 제빵 기술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가게를 한번 해볼까 지금 신랑한테 매일 지금 말해보고 있는데 신랑이 가게를 하게 되면 일단 애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애들 키워놓고 우리가 뭐든 해보자 지금 또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얻어듣는 영어도 많고 귀도 좀 많이 열릴 거야. 그러면 살기가 네. 좀 괜찮아질 거야.
신랑한테 맨날 그렇게 많이 성장했죠. 우리 집도 사고 이제는 영어 안 돼도 그냥 말할 수 있는 건 다 뺏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지고 뭐 알아들어서 맨날 얼굴 빨개서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뭐 알아들어요.
새로 탈북민이 여기 딱 온다라고 하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3년 동안 되게 빨리 자리 잡으셨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불법으로 오지 말고 합법적으로 와야 되고 그게 해결 안 되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못하고 그게 해결된다면 와서 제가 추천하기는 한국 회사들의 일단은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 영어가 잘 된다면 영어가 잘 되는 분이면 미국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보통의 탈북민들이 오면 그게 안 되니까 영어가 되는 동안까지는 한국 회사에서 좀 기술도 쌓고 모든 뭘 다 쌓고 영어도 좀 좋아지면 그때 돼서 더 좋은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게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은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참 그 협력이 참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축이 잘 맞죠.
축이죠.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약간 부부 싸움도 한 번씩 하는데 그렇게 막 너무 심하게는 안 하고 그리고
해결하는데 하루 안 걸려?
예, 한 시간 내로 바로 예, 서로.
종착점일지 아니면 들려갈 곳인지 모를 이 미국이란 나라. 하지만 데이비드 리시 부부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0년, 20년 뒤 어디서 무엇을 할지 알 수 없는 미래도 기대를 품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제임스 송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28년 전인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단된 이래 중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마오쩌둥은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와 회담을 갖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1946년부터 2년에 걸쳐 중국 공산당 군과 국민당 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이 전쟁은 공산당 군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됐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1908년 10월 1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자동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만든 새로운 자동차 모델인 T모델을 출시합니다. 포드가 당시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인 1907년 포드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이 아주 저렴한 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1908년 10월 1일 본격적으로 판매에 들어간 T형 차의 가격은 825달러, 오늘날의 시세로는 약 18,000달러쯤 됩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포드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공장을 짓고 일명 컨베이어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T형 차는 1914년에 50만 대가 생산됐고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했습니다. 1923년에는 그 비율이 57%로 높아졌습니다. 포드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늘리기 위해 임금도 크게 올렸습니다. 다른 곳보다 두 배가 넘는 하루 5달러, 요새 가치로 117달러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포드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주자 그 직원들이 또 T형 차를 사는 고객이 됐습니다. 포드 차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넓혔고 당시 세계에서 생산되는 차의 절반을 포드 자동차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1926년 T형 차에 막을 내렸습니다. 포드는 그 뒤를 이어 새로운 차들을 내놓았으나 그 수명은 길지 못했습니다. 1930년 이후 포드는 GM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포드사의 T모델은 단종될 때까지 무려 1,500만 대라는 천문학적인 생산량을 기록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